학교 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17절 말씀이요.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일단 출애굽기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12절 유명한 구절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12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7절 읽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이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한 군데를 더 볼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봅시다.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9절을 씁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슬프게 읽어. 너무 많아 오늘? 마지막 하나니까 이건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십계명 말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눌 텐데요. 혹시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십계명 강의는 꼭 중요한 강의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강의 내용에 연결해서 좀 겹쳐서 오늘 설교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다라는 걸 제가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강의 때 했던 본문 설명을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십계명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가 오늘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오늘 읽었던 5와 1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세네 개도 있지만 세 가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와 그리고 10 탐심을 갖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패턴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하죠? 아,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시킨 대로 해라 약간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참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초등부 설교가 부모 공경이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이해는 좀 부담스러웠고요. 네, 그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 부모 공경 하면 자식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받을 때이신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시죠. 그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성경 구절은 액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내포된 의미를 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해보죠. 부모를 공경했다는 건 인간은 굉장히 독특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쵸? 태어나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걷고 뛰고 먹고 먹을 것을 구하고 생존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생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생명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돌봄과 배려와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받은 것이고 내 재능도 받은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성체로 우뚝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격려, 지지와 공급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받은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부모도 좋지만 뭐도 줬어요. 이 사회도 우리한테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도 좋지만 사실 부모가 줬다고 하지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생명도 주셨고 살려주셨고 길러주셨고 지금 여건들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받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게 이 받았다라는 걸 자기 해석을 하라는 게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싫어하시려나? 우리 어머니도 중계에서 들으시는데 엄마한테도 잘할게요. 근데 그건 포함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포함하지만 그건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선물로 받은 존재라고 자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두 가지를 바꿉니다. 첫 번째 뭘 바꿔요? 내가 받은 존재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정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걸 내 거라고 잘 안 해요.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재능을 내 재능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 시간도 내 시간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재물도 내 거야 라고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받은 건데 너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되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교에서 그래서 되게 나쁜 놈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 자기가 약간의 것도 탕감하지 않는 사람 이미지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걸 받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받았다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더 갖고 싶다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 걸 가져가는데 왜 안 돌려줘야 되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장면만 보면 이 사람이 맞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을 표현되죠. 왜요? 이미 굉장히 많은 걸 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굉장히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되고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내어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할 때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이 친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한 부모 밑에서 얘도 받았고 나도 받았으면 우리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돼요? 형제로 형성되죠. 그렇죠? 형제가 그거잖아요.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자체는 서로 주고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같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뭐를 만듭니까? 두 가지를 만드죠. 하나는 공감대를 만들어요. 요즘보다 이건 훨씬 더 이전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기준을 쓴다는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아버지의 규칙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나랑 같은 대상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순간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이미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하나 뭐가 형성돼요? 연대감이 형성되죠. 형제 사이에서는 연대감이 있잖아요. 연대감이라는 게 뭐예요? 동일시가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잘. 얘를 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얘처럼 생각하는 거고. 훨씬 더 잘 동일시 됩니다. 그걸 좀 더 응용하면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동일시와 연대감이잖아요. 저를 나처럼. 그러니까 동일시가 많이 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얘가 힘들어요. 근데 나랑 얘랑 동일시 돼서 내가 힘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훨씬 더 잘 나서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어. 근데 쟤랑 나랑 동일시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어떤 경우이건 자기와 동일시 될 때 저기 어려운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아이와 동일시 될 때 돈을 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자분들을 보면서 내 자매처럼 생각될 때 동일시가 되면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이처럼 내 자매처럼 이렇게 자체가 뭐예요? 내가 형제, 동일시의 개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나는 선물로 받은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겨요? 내가 선물로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나와 같은 기준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동일시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으면 어떤 사회가 형성됩니까? 공유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같고 마음을 나누며 물질도 함께 쓰는 공유사회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굉장히 행복한 사회죠.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힘들어요? 생각이 달라도 힘들잖아요. 생각이 같아요. 근데 서로 동일시해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누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도를 개선하지 않아도요, 공동체는 개선됩니다. 그렇죠? 가족끼리도 언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국가도 그러면 그때부터 국가가 가족처럼 되지만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서로 자기 입장을 찾고 생각해요. 동일시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를 찾고 생각해서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가족 사이도 가족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런 부모 공경의 사람은 어디로 연결돼요? 공유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십계명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은 여기에다 액센트를 둬요. 탐심의 사람이죠. 탐심의 사람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뭘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건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앞에 건 오래 설명했어야 되지만. 왜요? 이런 정의는 현대사에서 되게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넌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얘기합니다. 넌 누구야? 아, 전 이걸 이루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걸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욕망이에요. 이렇게 동일시되는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됩니까? 봅시다. 내 욕망과 내가 동일시되어 있으면 뭘 하게 돼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언급들이 그거죠. 내가 내 욕망과 동일시되어 있으면 내 이웃은 어떤 존재가 돼요? 내 이웃의 아내와 소와 뭘 탐하지 말라. 집을 탐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욕망에 동일시되어 있는 사람한테 내 이웃은 내가 갖고 싶은 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제가 저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쫓아내야지 내가 저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웃은 뭐가 돼요? 경쟁자가 되죠.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나도 알아. 이걸 쟤네들 다 갖고 싶어하는 걸. 그리고 쟤네들은 이걸 날 뺏고 싶어하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생기겠어요? 다 도둑놈들이죠. 내 적이 되죠. 그렇죠? 히터 좀 끌까요? 난 조금 집중하기 힘든데. 고마워요. 적이 되죠. 포인트는 알겠어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나 자신을 정의한 순간 내가 이웃을 봤을 때 그들은 경쟁자나 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간관계가 남아있지 않죠. 이웃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 아니에요.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동업자만 있을 뿐이지. 단기간에 엄청 친해져요. 막 형제 같아. 왜? 어떤 거 있을 때 이해관계가 맞으면 얘랑 얘기하면 둘 다 신나. 와 그럼 그때부터 친구예요.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얘랑 만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 그럼 얘는 꼭 잡고 가요. 이해관계가 맞잖아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친구예요. 오늘 만났어도. 근데 이해관계가 부딪혀버리면 어느 날 얘랑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입장이 되게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적이죠. 하루아침에 등록되는 게 가능해지죠. 얘랑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요. 내가 이득되는 것도 없고 손해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지워지죠. 왜요? 내가 그 사람은 관계할 이유가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재편성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욕망으로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만 남겨놓고 계속 정리하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이라는 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잘 지내다가 그럴 필요가 없으면 정리되고 아주 나에게 이득이 되는 몇몇 사람들이 또 내 옆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요. 본인이 외롭다고 많이 얘기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많이 오해해요. 근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소유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소유의 세상의 문제점은 세 가지. 이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소유의 세상의 문제점은 뭐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굉장히 싸늘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따뜻한 건데 이 사람 소유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조해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드는 세상도 굉장히 건조해져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도움이 되고 갖고 싶고 이런 입장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면 관계도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일도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삶 자체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소유의 세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인생의 두 가지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나는 성공했을 경우, 여러분들 가질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가지면은 자만과 즐거움에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지면 불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건을 가지면 행복해요. 물건 가지면 행복한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자만과 즐거움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사는 즐거움은 전혀 없고요. 물건을 가진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즐거움, 명예를 가진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홀로 서 있어요. 뭐 하면서? 이걸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렇죠? 이게 성공한 케이스. 몇 명 없어요? 나머지는 질투와 부러움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저 낮은 곳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갖고 싶고 갖고 싶어서 서로 뛰었을 때 먼저 갖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제일 많이 갖게 된 애가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가속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의.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인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요? 언젠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애를 만나고요. 걔가 내 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아래는 많아지고 위에는 적어지죠. 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성에서 하는 것처럼 즐겁고 자만하게 홀로 서 있고 나머지는 좌절과 슬픔 가운데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입니다. 공유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실 이 세상에 되게 중요하게 보이려면요 현대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최소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장 최소한이 뭐냐면요 소비자라도 돼야 돼야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내놓을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회예요. 소비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가지는 가치가 뭔 것 같아요? 소비자적 가치가 밖에 없어요. 소비사회에서. 한 개인의 가지는 가치. 내가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서 여기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한테 가져갈 게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워져요. 이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벌써 분위기가 안 좋다. 오늘 양복 입고 왔어요. 사람들이 자꾸 성찬식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정말 제 기분이 좋아서 입었어요. 어제 봄인데 햇살도 가득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양복을 입고 왔어요. 예. 사실 이 설교의 오리지널 제목은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 아, 이제 계속 그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제목도 따뜻하게 바꿔봤어요. 제목이 뭐니? 난 기억도 안 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딱딱한 얘기를 할 텐데 예, 여러분들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란 뜻도 아니고요. 이 좋은 날 이 그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나한테 그런 부분이 없나 돌아보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도 되죠? 그냥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할까요? 조금 더 해볼게요. 봅시다. 오늘 레위기 본문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탐심을 갖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 본문으로 적혀있는 부분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어서 이 레위기 본문을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탐심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아, 내가 탐심 있다고 잘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막 탐심 있으세요? 별로 안 그렇죠? 뭐 가진 게 있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탐심이라고 하면 내가 왠지 뭔가를 뺏으려고 누굴 되게 괴롭혔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모아놓은 다음에 아 내가 탐심이 남은 것 같아 막 이래야지 없는데 무슨 탐심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탐심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레위기에서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단계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네 밭에 추수할 때 구텅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본문에 보시면요 땅을 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라고 표현해요. 그럼 반 모퉁이에 지금 내가 이삭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뿌렸으니까 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돌봤어요 안 돌봤어요? 돌봤으니까 거의 자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밭을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해야지 일하기가 편해요. 모퉁이는요 손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렇죠? 손이 한 번 더 가서라도 그만큼의 부분이라서 뭔가를 자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래요? 그거 다 베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도요. 포도를 다 따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떨어진 거는 줍지 말라고 합니다. 따다가 이거 되게 잘 익었네. 툭 따다가 툭 떨어졌어요. 그럼 내 게 아니에요. 주소가면 안 돼요. 그걸.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굴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 추수 때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밤마다 모퉁이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추수만 하면요. 1년 먹을 곡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포도원이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추수 때 열심히만 돌아다니면 1년 먹을 음료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배려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안에 탐심이 많지만 첫 단계 뭐가 없어져요? 이 배려가 없어지죠. 딱딱해져요. 내 거야 이게 되게 강해져요. 탐심의 첫 단계는 뭐냐면요 내게 맞긴 한데 좀 나눌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후배가 뭐 물어봐요. 대답해주기 싫어요. 내가 그 모퉁이를 나누기가 싫습니다. 내가 안 해줘도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해주면 그 사람도 되게 큰 도움일 거예요. 근데 귀찮아요. 그럼 안 해요. 모퉁이를 나누기가 싫어요. 내가 내 하는 일은 아니지만 봉사로서 하던 게 있어요. 그 봉사라면 교회나 주변이나 상대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나 요즘에 바빠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모퉁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써도 돼요. 이게 내 돈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나누면 이 사람들도 편해지고 이 교회도 편해지고 이 일가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가 싫어져요. 딱. 내 거잖아가 처음에 강해져요. 탐심의 첫 단계는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거가 되게 강해지는 거에서 와요. 내 건데 왜? 탐심의 두 번째 단계가 나오네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꾼의 싹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받을 땐 좋았는데 줄 때가 싫은 마음이 두 번째예요. 탐심에. 내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가 누가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사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별로 감정이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나한테 월급 나가는 거 아까워요? 그렇지 않죠? 네, 잘 모르지? 네. 아깝니 영화야? 그렇지 않죠?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바꿔보세요. 친구들끼리 잘 지내요. 내 힘들 때 얘가 내 얘기 되게 많이 들어줬어요. 얘 힘든 일이 생겨서 얘가 나한테 징징거려요. 근데 듣기 싫어요. 이 교회나 이 또래 집단에서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다 보면 해야 되는 역할도 생겨요. 그건 싫어요. 부모님이 날 길러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 더 해드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건 싫어요. 받을 땐 좋았는데 내놓을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내놓고 싶어요. 어, 내가 이 친구가 날 많이 위로해줬어.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얘를 좀 위로해야 될 시즌인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관계를 끊으면 내가 딱 괜찮잖아요. 어, 쟤는 너무 요즘엔 좀 변했어. 어, 전 같지 않아. 안 만나야지. 세 번째. 좀 더 가면 도둑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사람의 것인데 내가 어? 저 사람 몰래 내가 가져올 수 있게 되네? 그럼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그렇죠? 도둑질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건데 내가 가진지 그 사람이 몰라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팀플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되게 적게 일하고도 성과는 같이 보고 싶은 거. 그렇죠? 니네가 열심히 해서 나는 대충 업어가고 결과는 똑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서 팀플이 힘들어요? 옛날에 안 힘들었어요. 같이 하면 더 편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도둑놈의 마음을 갖고 팀플하면 참 힘들어요. 다들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참여를 적게 하는데 이름은 똑같이 올릴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의 성과의 보상에 내 이름이 위에 올라가되 업무는 덜 참여할 수 있을까?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으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왜? 다 도둑놈들이니까. 원래 도둑놈들끼리 있으면 제일 힘들잖아요. 나만 도둑놈이어야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천국이죠. 나는 이타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이타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 그럼 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쟤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인드. 도둑놈의 마인드죠. 그렇죠? 관계성도 내가 조정하고 유도해서 내가 일방적이 받는 관계로 만들어 놓는 거. 내가 받아도 되고 저 사람 줘야 되는 식으로 계속 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거. 소유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만 움직이고 많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까라고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적극성을 갖는 거죠. 처음엔 내 거에 대해서 너무 딱딱해지다가 그 다음엔 줘야 되는 걸 안 주고 싶어 하다가 그 다음엔 아예 저쪽에 있는 것도 몰래 이쪽으로 갖고 오고 싶어 하다가 네 번째로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탐심이죠. 몰래 갖고 올 게 뭐가 있어? 대놓고 갖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라. 뻔히 보이는데 내가 힘이 더 센 거지. 내가 상사야. 내가 윗사람이야. 내가 얘 이렇게 갈구고 이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쪼아도 얘한테 대들 수가 없어. 내일 얘한테 던지고 성과 내가 갖고 오고 해도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억울하면 힘을 기르든가. 갖고 오는 거죠, 다. 뺏어 오는 거예요. 도둑질과 압제의 차이는 대놓고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의 차이예요. 상대는 모르고 당하느냐 알고 당하느냐. 알고 당하면 기분이 더 나쁘잖아.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집에서도 내 힘으로 다 식구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거. 내가 관계성에서도 얘를 쪼아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맞추, 내 생각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주변이 다 나한테 이롭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압제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탐심은 한꺼번에 오질 않아요. 탐심은 점진적으로 옵니다. 탐심은요, 처음엔 정의로 와요. 아, 뭘 갖고 싶은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갖고 싶은데 나한테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나눌 여유가 사라져요. 왜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나눠요? 지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걸 막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돈 모으는 방법이랑 똑같죠? 내 거는 내 걸로, 나가는 거 막고. 그렇죠? 남의 것도 갖고 오고. 대놓고 갖고 있으면 더 좋고. 서서히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딱딱해지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냥 조금 욕심 부리는 거였으면,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거고, 네 번째는 아예 압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탐심 있다고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르신들 죄송해요. 다수가 그래서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 네. 왜요?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은 대부분 1단계나 2단계에 있죠. 그렇죠?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좀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아시죠? 압제를 하면 조금 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탐심이 없는 것이기보단 힘이 없는 걸 수 있어요. 그냥 더 갖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 거, 내 거야! 라고 하고, 아이고 주기 아까워! 라고 하는 정도. 좀 영역을 볼까요? 이것만 더하면 그 다음부터 부드러운 얘기예요. 이미 얘기했어요. 폴더블로 좀 나눠봅시다. 관계에서의 탐심도 그럼 있을 수 있겠죠? 이미 얘기했죠? 예로. 관계에서 탐심 뭐예요? 나는 항상 받는 입장에 있고 싶어하는 거. 최소한 상호적인 거.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거. 그렇죠. 이게 관계에서의 탐심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때로는 되게 뭐라고 해야지? 자기가 되게 사랑이 많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한테 좋은 사람을 안 주신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 뭐냐? 자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자기가 배울 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는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 외롭고요. 그리고 사실은 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냥 관계는 나한테 주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줘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주면서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서로 돌보면서 상호적으로 이익을 얻고 만족을 얻고, 어떤 사람한테는 배우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게 관계의 흐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누구한테 받는 건 좋지만 누굴 챙기기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되게 외롭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몇 명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이 탐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적 스펙 꼼꼼히 챙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퉁이까지 수확하고 있으면 그건 약간 문제일 수 있어요. 내 거. 그 다음에 공동생활에서 내가 받는 배려는 좋지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되게 짜증내는 거.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의 실적까지 나한테 주로 좀 챙기려고 하는 거. 결국엔 이 평범한 놈들을 밟고 일어나 높이 가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멀리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까이서 나와 조직생활에서 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그 업무에 대한 탐심이에요. 일에 대한 탐심이고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죠.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심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돈을 막 스크루지 영감처럼 모으고 있어야 내가 탐심 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못 느끼죠. 왜요? 여러분들 돈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모아봐야 어느 점에 국가 경제가 이상하게 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15년 전에 20년 전에 경험했죠, 우리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돈을 안 모읍니다. 예전 사람들은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이 더 크게 불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깨달은 거야. 우리는 돈을 모으지 않아요. 써요. 돈을 모아서 왕이 될 수 없는 바에야 지금 왕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소유에 대한 탐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큰 탐심을 갖고 있죠. 뭐예요? 내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그럴 만한 돈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럴 만한 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한 돈이 생기면 다 써요. 아, 누가 웃었어요? 다 써요. 소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쓰고 싶은 거.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의 탐심이 뭐냐면요, 관계에선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이 자기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선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위에 서서 아래 부려먹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소유에선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 내가 어떤 생활, 어떤 취미생활, 어떤 엔터테인먼트, 내가 거기에서 그걸 소비해낼 수 있는 주인이 되고 싶어요. 주인, 주인공, 지도자. 이게 사실 내 마음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세 단어예요. 사실은 넌 뭘 원하니? 나는 많은 걸 갖고 싶은 주인이 되고 싶고, 난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살고 싶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게 안 돼서 슬퍼. 그러니까 본인이 탐심이라고 못 느껴요. 그게 안 돼서 슬퍼. 그렇지 못해서 답답해. 그렇지 못해서 내가 한심해. 라고 본인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느끼고 있어서 본인이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뿌리는 사실 탐심이에요. 왜요? 주인공과 지도자와 그리고 주인이 되지 못한 거에 스트레스. 사실은 그걸 지향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요, 탐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탐심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첫 번째, 관계에서 항상 외롭다고 느껴요. 아까 얘기했죠. 일에 있어서 이 내 일에 과도한 평가가 주어지지 않는 한 보람을 못 느껴요.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게 항상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소유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모자르다고 느껴요. 일에서는 내가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관계에서는 내가 외롭다고 느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스스로 건조하고 차가워지겠죠. 여러분들의 탐심이 세상을 공격할 만큼 크진 않았을진 모르겠지만 탐심은 그것 자체로 이미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모 공경의 사람이죠. 받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차갑지 않아요. 조금 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뭐가 문제예요? 현대사회 네 가지 특징이 다 드러나죠.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 나라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이 나라 문제만 첫 번째예요. 이 나라는 개인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배려가 없는 나라예요. 개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통당한 자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게 사회란 말이에요. 사회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이 사회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모퉁이를 남겨놓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사회는요, 일하는 것도 자꾸 안 줘요. 그만큼 노력했으면 뭔가 결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공부했으면 기회가 와야 돼요. 근데 일해도 뭐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까지도 좋은데 도둑질해 가요. 자꾸 내 건데.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좀 짠해요. 그냥 매일 2천 원씩 뜯기는 거 아니야. 삥 뜯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4천 원짜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예지만 이 사회가 여러분한테 되게 많은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 거야 마땅한 많은 걸 가져가요. 그렇죠? 아, 이때까지만 해도 낫죠. 왜요? 몰래 가져가니까. 근데 네 번째가 찾아오죠. 구조적으로 아예 억압하죠. 너는 평생 비정규적으로 미친 듯이 노력해도 그렇고 사는 거야. 아예 억압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왜? 왜 그래요? 이 사회가 탐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어봅시다. 이러면 이 사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탐심으로 사회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사회가 탐심의 사회에서 이 사회가 이런 거예요. 개인을 공격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탐심이 아니고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어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가 보고 있는 걸 안 보이진 않아요? 나는 누구를 돌봐주다 하면서 날 돌보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외롭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 탐심으로부터 걸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마지막 열 번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설명 안 해요. 가늠하지 말라 설명 안 해요. 근데 이 탐심에 대해서만 네가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슨 낙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내가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세상답게, 나를 나답게 대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걸어나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세 가지 결론으로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탐심에서 걸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탐심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탐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쟁이여서.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욕심쟁이여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탐심을 갖는 이유는요. 강의 들어보세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도한 탐심을 갖는데 두려움이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굉장히 성공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존의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싶어요. 안전할 정도로. 그렇죠?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차는 아니겠지? 나중에 설교 때 이런 거 튀어나오면 되게 황당한데 하지 말아야지. 다시 집중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뿌리가 있지 않아요? 아, 그래, 탐심은 나쁜 거야. 그래, 탐심을 이제부터 탐심을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자. 내가 탐심을 끊어내자. 하나님, 내 탐심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던집니다. 이래서 안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탐심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거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나를 아껴줘요.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를 돌볼 여유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무의미한 존재일까봐 긴장한 사람에게 명함이 사라진다는 건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명함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생의 위기를 겪어봤는데, 내가 소유의 결핍을 겪어봤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내가 비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협점도 제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뿌리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급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에만 이 뿌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에만 이 뿌리가 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찬양의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 나의 쓸 것 내 주께서 아시니 날마다 주여 뭐라고 그랬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 앞설 없을 때라도 감사함,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가사의 전반을 아시겠죠? 내 쓸 것을 아신대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아, 그래, 잘 지내나 보다. 뭐라고 그래요?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아, 앞에선 얘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읽어보면 얘가 뭐가 없죠. 무슨 뜻이야? 얘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쓸 게 있는데 안 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거, 이게 단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깊게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게 느낄 때 다른 사람의 사랑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깊게 사랑하는 걸 내가 느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걸 느낄 때 내가 세상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아져요. 내가 큰 사명이건 작은 사명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걸 해내고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항상 먹이시고 항상 입히셨고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걸 내가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면 내가 거기서 당장 내 재정이 줄어드는 것들에 내 상황적인 위기가 오는 것들에 장기적으로 내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되는 것들에 공포감이 심해져서 그걸 인생 계획처럼 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의 뿌리는요 되게 안타깝게도 이 약함이 악함이 되는 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자라나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악함으로 되지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을 때 그것이 악함으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공급하십니다. 함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함께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요. 지지하시고요. 함께 여러분들을 쓸 것을 주실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명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인공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갖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실 거예요. 여기가 첫 단추입니다. 내 탐심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니까 혹시 탐심이 많은 내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지 마시고요. 아, 탐심이 많아. 아, 여러분 누가 지금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실 필요 없고. 혹시 내 안에 탐심의 역동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세요. 나에게 왜 이 탐심의 역동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돈 문제만 생기면 이걸 못 놓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명예욕을 못 놓으시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걸 깨달아야 그게 나아져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관계적으로 자꾸 이기적이 되세요? 누굴 챙길 여유가 없으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들 여유롭게 느끼셔야 여러분들 관대해집니다.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되면 나머지는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해야 돼요. 이걸 해서 시간이 걸려도 꼭 해야 되는 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해져 갈 때 우리한테 진정한 자기 변화,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에 우리가 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렵잖아요. 그냥 적용점으로 간단하게 늘려서 얘기해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망을 기억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소망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 첫 단추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세상이 뭐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높은 산에 홀로 거주하는 거예요? 아랫마을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높은 산에 홀로 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랫마을에 내려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요 높은 산에 홀로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아랫마을에 내려와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함께 공유하는 공유사회에서 사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나는 높은 산에 홀로 거주하기 원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 줄 아세요? 겨울왕국 보셨습니까?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겨울왕국의 클라이막스는요. 엘사가 내려와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면서 스케이트장 만들어주고 사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때부터 엘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인생이 원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정확한 지점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이막스는 어디예요? 레딧 거죠? 하,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데 계단이 막, 와, 아래서 쫙, 옷, 막 머리 풀으시고, 머리 풀으실 때. 아, 그리고, 하, 이렇게 엔딩송을 부르면서 이, 아무것도 나를 건들 수 없다고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한번 세상을 굽어보시고, 뒤돌아서 들어가실 때, 우리 마음에 상쾌하잖아. 나도 좀 그렇게 보란 듯이 한번 확 일어서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방문 닫고 들어가서 걔는 뭐 하는데 그 집에서 그 넓은 집에서 걔는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뭐 해요 엘사는 뭘 할 거야 혼자 문도 닫았어 들어왔어 뭐해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만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와서 대단하다고 봐주기 이전까지 그 사람의 이 사람의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냐고. 괜찮아요? 클라이맥스는 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람도 거기가 아니고. 내려와서 스케이트장 만들고 애들이랑 웃고 떠드는 게 진짜 자기가 원했던 삶이에요. 진짜 거기가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 중에 무슨 야망 얘기했었는데 어떤 셀에서. 옛날에 제가 되게 야망이 있었어요. 안 그래 보이죠? 근데 아무도 내가 야망 있는 걸 몰랐어요. 심지어 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26살부터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아, 보라는 듯이 큰 교회. 저는 뭐 좋은 차 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막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야망 없이 목회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 말씀을 갖고 목회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근데 제 야망이 뭔지 알아? 옛날 제 야망이 뭔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한 두어 있는데, 하나가 마르크스예요. 두 번째가 칼빈이고.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두 권 써서 역사의 물결을 딱 꺾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틀어버렸거든요. 대통령 다 필요 없어요. 진짜 권력이 뭔 줄 알아요? 역사를 꺾는 거란 말이야. 남자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야망을 가지려면, 야, 직함, 돈 다 필요 없어요. 2만 명 모아놓고 뭐 한 짓이야. 50억을 한번 딱 꺾어줘야지. 여러분, 마르크스가 그 책을 쓰는 바람에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켈빈이 얼마나 교회사를 바꿨는데요. 꺾어버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치? 제가요, 30대 때까지, 30대 초반까지 그 야망이 있었어요. 막 멋도 없으면서 그것만 있는 거야. 모든 야망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가 다 그렇잖아. 응? 재능도 없으면서 야망만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재능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무능한 욕심쟁이가 돼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사기꾼이 됩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켈빈이 유명해지려고 그 책 썼어요? 역사를 꺾고 싶어서 그 책 썼어요? 아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전 마르크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야. 진정성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성경을 재료로 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사기꾼이잖아요. 심한 사기꾼이죠. 재료를 심지어 뭘로 삼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재료를 삼고. 얼마나 심한 사기꾼이야? 그 선한 자의 얼굴을 가장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큰 도둑놈이 또 있습니까? 야망은 그 사람을 망쳐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목회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목회에 만족이 없지. 여러분들 몇십 명 변해서 뭘 어쩌려고 지금 지구가 꺾여야 되는데. 세계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과도한 욕심을 갖고 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 보람도 없고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없고요. 내가 이거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도 사라져요. 본인은 그러면서 스스로 높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그건 높은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야망이에요. 정말 세상을 위해서 그래? 그럼 다른 사람이 해도 돼? 진짜 물어봅시다. 그 책 다른 사람이 써도 돼요? 안 돼요? 내가 써야 돼요. 그건 야망이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안 바뀌어도 되죠? 여러분들의 위치는 작아도 되죠? 여러분 업무는 사소해도 되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팀이 바꿔도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 야망이지. 위에 가도 되는 사람들은 아래 가도 되는 사람이어야만 위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위인 게 중요한 사람이 위에 있으면요, 그 조직은요 절대 이타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레디고가 아니에요. 그 유리상에 딱 섰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거기까지가 클라이맥스. 이제 이 영화 다 봤다가 아니에요. 내려와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을 내 주변 사람들과 쓰고, 그들과 즐기고 웃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그때가 이 사람의 참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돼요. 내가 이미 그 삶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누리실 줄 아셔야 돼요. 이미 첫 번째,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내가 그걸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보람을 많이 느껴요. 저는 내가 마르크스는 아닌데,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여지 두는 거 봐. 야망이 사라지지 않았어. 안 되는데라고 해야지 여지를 두네. 오, 있어 있어 아직 있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면 그게 아닌데 보람을 많이 느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낀다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포함 내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합니다. 전혀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만나고 외부 성도를 안 만나려고 하려고 할 때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긴장해요. 모퉁이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부터 사람들은 변질되는 거거든요. 제 우리 교회 다니는 데도 아닌데. 어려울 때만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건데. 그럼 그때부터 사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려울 때 1년에 한두 번 찾아가면 되지 뭐 얼마 찾아가요. 목사가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목사는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연락하지 마라 알았지? 아니 아닌데 힘들 때 연락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힘들 때 연락해. 그냥 인사 오지 마. 바빠. 예. 하잖아요. 왜? 아 어렵게 시간 내서 만나보면 인사하러 온 애도 있단 말이야. 그런 시간 인사할 시간 없어. 인사할 시간. 힘들 알겠어요? 내가 사람을 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다 나한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면 일의 업무에 보람 못 느낍니다. 하지만요 명예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내가 일을 했고 거기 결과 나오면 보람 느껴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를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도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 제가 오늘 양복을 입은 이유는 봄 햇살이 따뜻해서요. 어제 얼마나 좋았는데 내가 저 어제 너무 행복했단 말이에요. 창문 다 열어놓고 듣지도 않은 클래식을 틀어놓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 하는 짓이 있어요. 제가 엎드려 이 바닥을 닦거든요. 여러분 오늘 깨끗하실 거예요 아마. 뭐 뽀득뽀득할 아니 그쪽은 안 닦았어요. 이쪽만 닦았어요. 아 이거 막 하면서 막 되게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욕망에 매몰되는 사람은요 삶에 느끼는 질감을 사라집니다. 햇살이 안 느껴지고 생활이 안 느껴지고 사람이 안 느껴지고 주변이 안 느껴지죠. 맛있는 것도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내 삶에 대한 보람이 회복될 때 내 삶을 느끼는 질감도 회복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깊은 만족이 찾아오는데 그 깊은 만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욕망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생기지 않아요. 굳이 탐심이 나에게 작용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만족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시는 걸 깨닫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그렇게 높은 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장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 만족에 머무를 때 내 안의 탐심은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의 탐심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 나쁜 놈 내가 이런 아직도 이런 탐심을 갖고 있다니 죽어라 이놈의 탐심 그럼 걔는 또 커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내가 걸어나와서 이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내가 꿈꾸는 소망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의 주인 선물 때문에 누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진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서 좀 걸어나오진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반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여러분들을 어깨에 무겁게 지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배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십계명은요 삶을 살아갈 기준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명확하게 해석해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고 아 저것도 해야지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깨달으세요. 그 느낌을 가지세요. 그러면 삶은 욕망을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은 이미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사회 맨 위에 있는 사람보다 공유사회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그 지점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걷어내시고 아니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주시는 참 소망으로 걷어내시고 그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저거지. 오늘도 그 선물을 다시 한번 느끼심으로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회복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두 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은 혹시 뭐예요? 정죄하지 말고 그냥 혹시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그러지 않아요? 혹시 돈은 다 잘 나누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나한테 좀 기대면 내가 매몰차게 좀 그러진 않아요? 돈에 대해서 혹시 좀 그러진 않아요? 막 써야 되고 못 쓰면 불안하고 돈 달라면 싫고 일에 대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막 주도해야 돼요? 내가 앞서 나가야 돼요? 난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뭔가 해내야 돼요? 야망 있으세요? 내 탐심을 좀 걷어냅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며 공급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속에 살아가야 되면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탐심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들말 생각하시면 우리 5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의 마음껏 찾아오셔서 가슴의 심령껏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여를 내보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가운데 공급에 대한 신뢰가 없이 탐심에도 걸어나올 길은 없어요. 그건 나한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무서워 죽겠는데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면 우리가 탐심에도 걸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시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온맘 다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걸 내가 느낄 때에만 내가 내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한 번만 통성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결혈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자존감이 부족하십니까? 뭔가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을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쓸 것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쓸 것을 아심을 내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내가 걸어나올 텐데 아버지 내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결혈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다시 한번 누리며 그 안에서 내 소중한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은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재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 세상에서 대단해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자기의 사명감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부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내 사명들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 아버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돈 때문에 힘이 됩니다. 주 아버지 아버지 일하는 것과 먹고 사는 것과 재정을 감당하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힘이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 나를 먹이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엔 결례가 많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를 채우신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쓸 것이 없어 고민한 자들 가운데 내 쓸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쓸 것을 아신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민이 안에 이루어지며 그 현실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의 회복들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원하오니 아주 주님의 은혜들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원하오니 아니 여기에서부터 저들의 아버지 모든 탐심이 끊어져 나갈 터인데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탐심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없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갖고자 하는 마음 먼저 내려놓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나에게 주님께 이미 나에게 전부이심을 이미 나를 채우셨음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어서 힘든데 갖고 싶어 하지 말라 갖고 싶어 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힘들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 소망이 들 마음껏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나의 탐심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탐심을 가졌던 이유가 내 안에 두려움 때문이며 하지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게 이미 나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공급하심을 알게 하셔서 정말 내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오니 내 온맘 다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만족함 되시는 그 은혜를 제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추구하오니 아버지 주님께 나를 채우셔서 내가 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에 어떤 곳에 안에 침몰지 못하게 탐심에서 자유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유사회를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자주 공격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압제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냉정하게 약간의 도움도 베풀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들조차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주님께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야 이 소유사회에서 저희가 살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해들을 주님께 감당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소유사회에서 공유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과 삶의 현장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내 탐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